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부목사로 할 때에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부흥회를 할때 이런 캐치프레이즈, 주제가, 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서 여러분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죠.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단 하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시대도 그랬고, 뭐 이삭의 시대도 그랬고, 요셉의 시대도 그랬고, 또 야곱의 시대도 그랬는데, 그때는 참 질서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안에도 너무 질서가 없고, 민족과 민족 안에도 참 질서가 없어서 두려움과 두려움의 시대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한 말씀을 주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근심을 웃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1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21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요. 뭘두번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사라가 이때만 해도 90세입니다. 90세. 여러분, 89세 때 이야기를 들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매우 당황하면서 불신의 웃음을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90세, 자기가 폐경이 되고 임신을 할수 없는 상태가 아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신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말에 불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또 마음이 아프게도 또 하갈이란 자신의 여종, 그 이집트의 하갈이란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이 없으니까 나는 글렀으니까 당신이 후손을 위해서 이 여종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또 아들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 그녀의 마음에는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갈이 비웃었기 때문이죠. 그 하갈이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름 아들의 후손을 위해서 바친 건데, 하갈이 그걸 모르고 자신을 비웃고 경멸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번은 쫓아내게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또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줘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신 아들을 죽일까봐, 혹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또 아내를 보내버리는, 어제 본문이 나왔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관계가 좋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라의 마음은 임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말이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90세 된그 할머니 여인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남편은 자신을 버린 상태, 버린 걸두 번이나 반복했던 상태, 그 상황 가운데 내 남편을 사랑해서 그 남편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한 여성에게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그 표현에는 사라의 마음을 돌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에게 중요한 건 공감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에게 중요한 건 대화일지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지 못하는 그것에 개입하셔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임신 가운데 돌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돌보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한 사건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카이로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인 카이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카이로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말씀을 붙들 때에 그 한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사실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아브람 역시 인간적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인간의 준비나 열심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태어난 사람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죠. 그래서 이 본문은 사람이 무엇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라의 웃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보시면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사라의 웃음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게도 17장에 보면은 그 사라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1년 뒤에 내가 다시 올 때 너가 임신을 할 거고 이삭을 낳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을 때 뒤에서 몰래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죠? 불신의 웃음이었죠. 거기서 정확하게 워딩은 속으로 웃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웃음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속으로 웃는 거예요. 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웃음이 아니죠. 방어이면서 불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웃음은 뭐죠? 여호와께서 그녀를 웃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웃음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주어가 바뀐 겁니다. 뭐가 주어가 바뀌었죠? 웃는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웃을 때는 불신이죠. 내가 웃을 때는 걱정이죠. 내가 웃을 때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모든 공동체가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웃음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웃게 하시고 내 가정도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웃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웃을 때는 비웃음의 웃음이고 내가 웃을 때는 다른 사람을 비하는 웃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마음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녀에게 웃음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이런 웃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세기 21장은 기쁜 마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라가 하갈이 이제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젖을 떼면은 아마 그 당시에 문화에선 잔치를 벌렸던 것 같습니다. 젖을 떼기까지 한 최소 뭐 1년에서 2년 걸리겠죠. 뭐 많게는 3년까지도 가겠지만 보통 2년 정도 걸린다라고 치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마도 16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살 아이가 자기는 이제 장남인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장남이 아니지만 그냥 태생적으로는 자신이 장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6살이니까 얼마나 아브라함과 추억이 많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목동의 역할도 하고 아버지의 일들을 나름 도맡아서 쭉쭉 자라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비웃게 된 것이죠. 괴롭히는 웃음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웃다라고 사실 히브리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것처럼 그 아들도 웃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놀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고 놀린 거죠. 이것은 혼자 웃는 웃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웃는다라는 건 비웃는 웃음이고 괴롭히는 웃음이죠. 그러니까 조롱과 경멸의 성격이 이스마엘 마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마치 하갈이 사라를 경멸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아들도 이삭의 삶을 보고 그 젖을 뗀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태어난 그 이삭을 보고 육체로 태어난 아들이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것을 장난으로 보지 않고 또 심각하게 봐서 그 둘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도 동의해요. 하나님도 이스마엘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낳으신 그 자녀를 비웃었다라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갈등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를 훼파한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로 인해서 성경은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왜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아들은 신적인 아들은 이삭이지만 인간적인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이미 추억이 16년 동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으로 인해서 무엇이 갈등인지는 알겠지만 그 여종도 또 사랑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름 그 여종도 돌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갈도 쫓아내야 되고 또 이스마엘도 쫓아내야 되는 상황. 또 그 광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쫓아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이고 남편인 아브라함,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서 근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이것을 아브라함 이상하게 볼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동이 뭐 둘째 태어난 이삭은 2년의 추억이 있다면 그 아들은 16년에 쌓아온 추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근심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근심. 그럼 목회를 하거나 가정에서 양육을 할 때 힘든 거는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정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이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정을 하기까지. 약속의 아들 이삭도 참 사랑했지만 동시에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 광야로 내보낸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냉정한 신앙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근심하는 아버지죠. 갈등하고 근심하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이죠. 그 아들에 대한 근심은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아들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는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 아들 내가 책임지겠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결국 무슨 말이죠? 죽게 하지 않겠다. 내가 그에게 일반 은총을 내리겠다. 물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는 개입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양 태어났으니 한 민족 그들도 너의 씨기 때문에 열방의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는 너의 언약 가운데는 있게 하겠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는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하갈이 광야에서 울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도 웁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어 죽을 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여셨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 그 아이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언약의 계보는 이삭에게 있었지만 긍휼의 귀는 이스마엘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냉정한 배제가 아니라 구속사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질서 밖에 있는 눈물까지도 품습니다. 사라의 불신의 웃음은 은혜의 웃음으로 바뀌었고 아브라함의 근심은 하나님의 책임 선언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하갈의 눈물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귀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근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 근심 속에서 웃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어인 웃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